우리 또 이렇게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모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그 예영이가 나와서 지금 잠깐 좀 포럼을 했는데 이 영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린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복음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막 감동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성품이 정서가 그런지 몰라도 막 표현을 하고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런지 막 중병이 치유가 되고 고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간증을 보았거든요. 아니 뭐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 말씀 듣고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 나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메시지를 한 게 있거든요. 50몇 분짜리인데 내가 한 건 한 20몇 분밖에 안 돼. 왜냐 이중 통역을 하니까 보니까 50몇 분 걸렸더라고. 그런데 그 야곱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목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기를 그냥 우리 강사가 전달하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좀 이렇게 설명하겠다고 해갖고 설명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는 전달하려다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다음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주일 12시 예배거든요. 거기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다가 사모님이 또 찬양을 잘하세요. 몇몇 분이 나와 찬양하다가 헌금도요. 무슨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헌금통을 갖다 놓으면 알아서 그냥 아무 때나 나와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하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심지어 눈을 뜨고 기도해요. 우리는 좀 집중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사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지 꼭 눈을 감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또 마무리 그 사모님과 몇몇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한 두 곡 정도 찬양한 다음에 그냥 끝나더라고.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 순서도 꽤 오래됐어요. 옛날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칼빈이 종교 개혁가들이 조금 이게 뭔가 손을 봐가지고 오늘날 이 예배 순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뭡니까 신앙 고백을 빼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안 나왔는데 주기도문은 나와 있거든. 신앙 고백은 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찬양은 찬송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 안에 성경의 핵심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고 또 이 뒤에 우리 교독문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도 왜 교독문을 세계비전교회 가니까 복잡하게 하냐고 그건 해도 안 되는데 교독문 아시죠?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아. 이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서 그런지 짜짓게 해놔가지고 좀 말이 안 되기도 해요. 교독문이. 그러나 그 옛날 교부시대 때, 속사도시대 때도, 속사도 교부시대 때도 서로 교독했어요, 교독.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까? 천주교는 계속 하거든요.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성도 몇 명이 또 이랬습니다. 또 같이 신부하고 사제하고 또 서로 나눠서 교독하거든요. 그들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 소리를 내서 사회자와 함께 시편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그 순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레포트로 내야 된다고 나보고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지금 다 까먹었는데 몇 년 어떤 교황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했는데 그걸 종교개혁가들이 손을 봐서 오늘날 예배 순서가 됐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 갈등할까 봐 그분들 또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 순서가 없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끝내더라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어쨌든 참고로 말씀. 근데 이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그날 12시에는 우리 담당하는 나라 담당하는 강한국 목사님 메시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더라고. 그 야곱 목사님이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기존 교회 교인들하고 불신자를 초청을 했어요.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게 텔레그램에 그게 올려져 가지고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 우리 카톡방에. 근데 우리 아마 함경준 장로님이 아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아, 거기 보면 이중 통역이 다 나와요. 한참 걸려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 어쨌든 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왔구나. 그렇게 전달하는데도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고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아마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달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 한국에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그 성문 앞에 그 구걸하던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카톡방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경준 장로님 한번 올려본다고 했는데 그 올려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다른가? 우리가 쓴 카톡방하고 텔레그램하고 다른가 몰라도 어쨌든 올려지면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탄자니아도 중요하고 남아공도 중요합니다. 남아공도 6월 달에 가기로 했거든요. 내가 6월 달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킬리만제로 알류에서 한 4, 5년째 못 갔잖아요. 한번 가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고 남아공에 가서 그 이상근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평신도 때 내가 갔는데 이제는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또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목사님 교회하고 합쳐가지고요. 예배당도 있고요. 이제는 집에서 옛날에 예배를 드렸거든.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한번 그 현장을 제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황국 목사님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르메니아를 1년에 8번 들어갔대요. 8번. 그 멀고도 먼 그 아르메니아. 6시간 시차가 나거든. 나라 담당자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세 사람째 야곱 목사가 세 사람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고 목사인데 아주 불건전 신비주의고 강황국 목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다 하나님이 저 야곱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저분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국이더라고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하고요. 러시아 목사님들 메시지 3분 이상은 못 듣겠대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다락방 교회 매 10년, 15년 다니다가요. 이사가 가지고 기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중직자들이 복음을 이해 못했단 말이거든. 정말 복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기존 교회 못 갑니다. 교회가 좋고 나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영이도 기존 교회 다니다가 다락방 교회 와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거든. 완전 치유받아서 하나님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배를 놓치지 않더라고. 거기에다 또 드럼을 또 드럼을 또 언제 배웠어? 드럼을 너무너무 잘 치고요. 우리 그래서 많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때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장학금도 전달해 주신 우리 장학위원들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학위원들 오늘 특성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혹시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농부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오늘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농사일 힘들어야 안 들어요. 장로님이 전투기 조종을 했지 언제 농사해봤어요? 해봤어? 옛날에? 아 힘들겠죠? 그래갖고 안 되지. 직접 해봤어야 알지. 예. 저도 이제 시골에서 뭐 복숭아밭도 했고 포도밭도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쪽에 양로원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이게 농사일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은퇴해서 시골 들어가서 농사 짓는다고 하는 분들 다 포기합니다. 100이면 뭐 한두 명이 뭐 계속 하고요. 그 외에는 다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게 농사일이라. 그렇습니다. 제자 세우는 일, 제자 세우는 일, 그리고요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일. 나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보람도 있지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래요.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 근데 바울이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아나? 아마 막 그 고통하면서 애를 낳는 걸 보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이런 해산의 고통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낳는 거야 뭐 10개월이면 낳지만 그러나 사람 구실하려면 몇십 년 걸리잖아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는 또 혹시 쉬울 수 있는데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로 세우는 일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장학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장학금을 모으고 또 선발하고 지급하는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생각을 못했는데 처음에 우리 한정된 장로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장학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렘넌트를 우리가 지원을 못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은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요 많은 방해가 많습니다. 세상 문화에다가 가정 형편 뭐 아까 우리 자꾸 예영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영이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말 안 했다고 했는데 아마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의 상처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발판이 되었다고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네.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네. 뭐 병충해에다가 막 태풍도 오고 막 홍수가 치고 거기다 가뭄이 오고 이게 농사 짓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레멘트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장학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나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금방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지금 렘넌트들 조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불했다고 전달했다고 해서 금방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확을 하기까지 이게 진짜 너무나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장학위원들이 또 여기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는가.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예.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학위원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곡식이 아니라 곡식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 몇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를 또 세우는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오랜 시간 후에는 많은 렘넌트 서밋들이 나는 세워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오늘 순서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 맞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장학위원들이 잘 받으셔야 될 말씀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군사요, 경기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전도자를 농부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농부가 받을 축복이 뭐죠? 시장에 내다 팔 땐 팔지라도 제일 먼저 그 열매를 수확하고 먼저 취하는 자가 농부입니다. 우리도 그렇더라고. 일단 우리 자녀들부터 실컷 먹이더라고. 왜냐하면 자녀들을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자녀들을 안 먹이면 포도를 이렇게 통째로 따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파먹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실컷 먹게 해, 실컷. 그래야 포도가 상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렇게 먹이지 않으면요 몰래 가서 이렇게 따먹는다니까.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실컷 먹어라 막 그만큼 질리도록 먹어. 그럼 포도 건들지도 않아. 그래야 그 포도를 시장에 내다 팔지.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 장학위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게 그래도 물질인데 그거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크든 작든 헌신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먼저 이게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뭐 교회를 살리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번에 그 애쓰시는 장학위원들한테 감사드리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농부가 받은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농부가 수확하고 그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틀림없이 이들 가운데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르메니아 그 이번 러시아 갔다 왔던 아르메니아 그 순회 헌신 예배 팀들이 그 세종 반석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통령 기록관을 갔었어요. 내가 거기를 5년 6년을 그 청사에 내가 다락방하러 다녔지만은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 아, 저게 대통령 기록관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이번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우리 저기 중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거기 우리 레멘트 다 데리고 가세요. 거기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들어가 관람하러 왔다고 하면 다 들어가. 30명만 가능한가? 아니 그거 없어 같은 제안이었고요. 너무 잘 해놨어요. 이번에 갔더니 거기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 그 어린 후대들이 거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 그런 어떤 지도자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너무 유익한 공간이 있어요. 대통령 될 사람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대통령은 안 돼도 장관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좀 우리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좀 거기 대통령 기록관에 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농습 씨를 뿌리면서 그게 자라서 수확을 상상하면서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걸 새소리를 들어가면서 씨를 뿌리듯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장학금을 전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장학위원들과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